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거룩한 성도로 사는 그 성화 시리즈를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여정을 우리가 성화의 여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이제 몇 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미국 분들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뭐냐? 성화에 대한 교리라는 거예요. 성화. 성도들도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고, 뭐 잘 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설교를 듣거나 뭐 배우는 거, 그렇죠? 뭐 킹잼 성경이 좋다나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교육 설교 이런 건 좋은데, 요 근래 같은 뭐 애국하는 설교 이런 거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좀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걸 틀고 나오면은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걸 너무 뻔히 하니까 목사도 움츠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교리가 있는데 목사나 교회가 가장 선포하지 않는 교리가 뭐냐? 그게 성화의 교리라는 거예요. 성화의 교리.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왜 그러냐?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듣기 싫어도 저를 위해서, 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듣기 싫어도 해야 될 게, 그게 이 성화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R.C. 스프롤그 목사님의 책을 두 권을 소개했죠. 하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하고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한 20번이고 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아마존 킨들 이런 책을 요새 이제 다 이 아마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성화가 뭔지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저도 같이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R.C. 스프롤이라고 한 분은 참 좋은 그런 그 목사님이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마 읽어보시면은, 참, 정말 쉽게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의 1장을 여러분에게 거의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만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만큼 이거를, 이 주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이 스프롤만큼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소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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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는 거다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책의 그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성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건 맞아요.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성화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러고 난 옛사람 그 방식이 좋습니다 하면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 두 권의 책에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R.C. 스프롤은 베테랑 설교자고 제가 가서 보면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문학, 철학, 역사 등 이러한 다방면에 걸쳐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데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히 이런 것에 박식한 그런 분이에요. 1939년생이고 2017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3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올해 살아계시면 82세, 만 82세. 존 맥아더 목사하고 나이가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의할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 그래?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거에 왜 문제가 있냐. 좀 역설적인 요소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아, 함재범 교수님 지난 목요일날 올려놓은 걸 한번 가서 보시면 그냥 철저한 금욕주의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과 성화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혼동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강조하는 이런 좋은 성도들의 이런 글, 목사님들의 이런 글을 이렇게 읽거나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시를 제거를 해야 된다, 발라내야 된다고. 가시를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그러면 맛있는 살이 남잖아요. 그거를 잘 섭취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는 뭐 이제 성경도 다 출간이 돼 그러면은 왜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옳지 않은가를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이것도 한 20번이고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저쪽에서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걸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거기 빠지면은 너무 어려운 그런 이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이 다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뭐라고 해도 잘 똑바로 차리고 교리를 잘 정립을 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시를 발라갖고 맛있는 살만 잘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영적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게 아주 원대한 그런 그 목표예요. 이거를 지금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여기에 RC 스프롤 목사님이 1장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거룩함을 추구하다고 간 하나님의 그 유명한 목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1장에 지금 이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성화를 이룬다는 거에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오늘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유익이 됐고, 제가 보통은 이제 설교문을 적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게 설교문이 이제 잘 작성이 돼 있어요. 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길래 얘기했어요.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논리성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들리지 않는 설교가 돼요. 논리성이 있어야 쭉 따라갈 거 아닙니까? 논리성이. 그렇죠? 이렇게 RC 스프롤 목사님의 이 책의 1장, 내가 그 뒷부분까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책의 1장 이렇게 이제 보면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본인이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또 소개를 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목사가 이제 와야 되잖아요. 좋은 목사가 이제 생겨야 되고, 이 본 교회 목사도 있고 뭐 청년부 목사, 앞으로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문도 작성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1장을 제가 쭉 제가 요약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제 처음에 가면은 조그만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화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성화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거는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성화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하냐.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를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고 빨리 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프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부터 나오는 나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나는 다시 스프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만 해도 예수님 믿고 나면 이렇게 삶이 복잡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의 삶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보다는 아주 훨씬 간단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술을 마셔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후회나 슬픔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또 양심을 충분히 무감각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뭐 양심이 찌르질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양심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도 어느 형제에게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편지를 썼어요.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런 걸 버리고 옳은 거에 올인을 해야지 양다리를 걸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심했다고 해서 죄의 성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이후에 우리 도덕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하면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성화 과정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크게 번민하고, 그렇죠? 악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거 두 개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매일같이 싸우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삶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꽃처럼 그냥 물만 주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만 그래야 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몇 주 동안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뭔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몇 주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제 빨리 읽고 났는데 실제로 이해한 양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큰 어떤 영향을 이제 받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큰 고뇌와 불안감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진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전부가 아니면 전무,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올인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는 거지 중간에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짧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까 딱 그런 인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끝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 읽고는 빌립보서를 한번 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빌립보서에 꽂힌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생명이 들어온 거를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성화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이 구원된 그런 상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영의 생명이 일하는 걸 밖으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가능하다. 이걸 읽고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꽂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중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영적 성장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1차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영적 성장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신다. 일하신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앞절에 가서 보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일로 드러내라. 여러분 기존 성경처럼 이루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워크아웃,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듣고 스포로드 얘기하는 거, 나는 이미 그때부터 영적 성장,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려면 내 쪽에서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건 사랑의 수고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내, 일해서 드러내라. 여러분 일해서 드러내려면 노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먼저고 우리 쪽에서 지금 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화는 평범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롤이 이거 지금 우리 책이 나온 게 202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프롤이 죽기 바로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지은 책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본인이 이걸 쓰면서 뭐라고 썼냐. 자기가 70몇 년을 살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화를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평범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베테랑 목사가 죽기 전에 지금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밖으로 일해 드러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과 떨림의 의미가 뭐냐. 부지런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힘써 이루어야 할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막 무서워갖고 숨어 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나아가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밖으로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wor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가면 work, W-O-R-K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공부하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선 3장으로 넘어갔더니 3장 12절에서 14절에 더 엄청난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향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스프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새 신자였던 나는 이 말씀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바울사도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바울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도 완전함에 이르려면 그럼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고백을 딱 듣고 나니까 스프롤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초조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서너 달이 됐는데, 아,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저 앞에 결승선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결승선에 도달해서 이겼다 그러고 만세를 불러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사도바울이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서 지금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이 돼갖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한 이 사람이 아직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성화의 그 순례의 길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갓 그리스도인이 된 스프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냐. 100m 달리기도 있고 40몇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도 있고.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41km 뭐 마라톤 달리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0m 달리기 선수지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100m 저기부터 저기만 하면 된다면 그냥 죽어라고 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을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1km도 못 가서 다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심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롤이, 난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나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일은 제가 하지 못하고 간단한 일, 뭐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지나면 결과가 딱 나오고 또 다른 일 하면 결과가 나오고 난 그런 일에 익숙하지 평생 동안 달렸는데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난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스프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00m 달리기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뭐하고 똑같냐? 마라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그렇게 가지고 초조해하지 말고 마라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는 죽어라고 하고 거기 가면 끝나잖아요. 10초 끝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41km를 이걸 달리려고 하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개역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프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린 밀고 나아간다 그랬는데 밀치면서 달려 나아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렇게 이제 달려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밀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썼을까? 계속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밀치면서 막 앞으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 이 밀치면서 아니면 밀고 나아간다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뜻이 뭐냐? 힘과 압박을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페이스를 조절하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하루하루 사는 그 삶에 압박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압박이.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늘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거룩하게 돼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내일 이렇게 해서 단번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0m 달리기를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결승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하를 받으면서 편안히 휴식을 하고, 예, 그 다음날 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뛰어야 되는 거다.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끝내고 결승선 통과한 다음에 녹초가 됐잖아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면서, 그리고 예, 숨을 가쁘게 몰아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수 제자리 하고는 또 총이 총소리가 울리면 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참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 안에서 매일같이 100m 달리기를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스프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이 경주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예,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이, 이 경주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다. 푯대를 향해서, 예,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 그 푯대를 향해서 어떻게 밀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밀치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바울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천국을 향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밀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걸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때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부여잡으려고 밀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소유하신 목적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신 보화를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밀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한 가지를 행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과거까지 다 신경 쓰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덮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 집착을 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환경,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은, 그렇죠?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집착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거기에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밀고 나가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음 단계의 그 성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래요? 천국이 저 앞에 우리의 목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옛날에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러는구나, 저걸 하라 그러는구나, 저 도시에 가서 살라 그러는구나, 이 도시에 가서 살라 그러는구나, 자꾸 일로 생각을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될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 결승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일을 하지만 목표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인내를 보상해줄 하나님이 주실 상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일, 그 일이 우리가 받게 될 최고의 보상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본받기를 원하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성화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진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야만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 수 있듯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게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사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구원사역은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이쿠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죄 지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이런 인간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설명하는데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스프롤이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일종의 계층적인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읽어보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무생물에서 시작해서 식물과 동물을 거쳐 사람에 이르는 이런 순서대로 만물이 창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언가 창세기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 이렇게 가니까 창조 과정이 절정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프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창조 사역이 언제 완성이 되냐? 여섯째 날에 완성이 돼갖고 그날 창조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들어보면 그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고 그렇죠.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돼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6일 창조 그거의 절정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섯째 날을 창조의 절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기사는 여섯째 된 날에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여섯 날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일곱째 날이 또 있잖아요. 일곱째 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사역이 절정을 향해 나갔다면 그 절정은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성경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두 가지 사실에 저와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루를 따로 떼어 보통의 날과 구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른 그런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을 나중에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칭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후로 인간의 삶은 7일을 주기로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7일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7일을 주기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과 짐승,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니까 인간과 짐승과 모든 것이 휴식해야만 된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단지 노동을 멈추고 집에서 쉬는 날만이 아니다.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7일을 주기로 하는 그런 삶의 리듬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계명 그 중에서 하나만 바뀌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상기시키고 경이로운 그 다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돌아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창조 세상이 엿새 동안 쭉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안식할 것과 같은 날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기록된 처음 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결국 천국에 가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회중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런 회중이 될 사람들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분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기사가 단순히 창조된 그런 일을 나열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안식일까지 가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되면 지금 여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의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가? 지금 6천년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6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루가 남잖아요. 그러면 천년한 거에 그런 이와 같은 안식이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다시는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거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되면 완전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하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에 참여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화의 과정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승선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게 그게 결승선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승선.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 자, 그래서 창조기사는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창조까지. 근데 인간의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여섯째 날에 멈춰서는 안 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화라고 하는 게 거룩히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 안식의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판박이로 만드는 이미지, 똑같은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형상의 목적은 그 형상의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 그렇죠. 그게 누구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형상의 원형을 반영하고 그 형상의 원형을 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을 하고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된 목적, 그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완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운데 그것만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에게 반영을 하고 그거를 밖으로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없애고 자신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실 그 날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이와 같은 상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분 앞에 흠 없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한 50년 정도 아마 목회를 하시고 여러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썼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그 고통과 고민이 무엇일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딱 이거 하나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명백하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 여러 가지 찾지 말고 가장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내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내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거냐 아니냐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면은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다. 더 큰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중시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 맞는 얘기예요. 저도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성화를 20번이고 해야 되겠다고 느끼느냐. 똑같아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끝에 가면 다 허무하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허무하지 않게 되려면은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진정한 그것이 무엇인가? 일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절 가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냐. 음행을 삼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삼가고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자기 아내든 남편을 소유할 줄 알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는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성품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우리는 목적이란 말로 결승선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체를 세우든 뭘 하든 다 목적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화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한 노력과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요. 이게 일이냐 아니면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냐, 이 목표가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교회 무슨 일을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품과 성품과 이런 것보다 더 높이 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구체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교제 생활이 충실해야만 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혼자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부대껴야 아,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은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같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나의 취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취약함이, 이 취약함이 드러나면 저기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심정으로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걸 듣고 고치는 일이 생겨야 그래 어떻게 돼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것만 하면 된다는 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니까 그런 거 읽지 말고,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요거 한 것만 딱 읽으면 된다 이러면은 뭐 그거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영적 성장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구원 받은 다음에 자기 십자, 구원 받을 땐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거니까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러고 나서야 돼. 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화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의 영적인 그런 목적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의미와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그 창조기사 이걸 보면서 여섯째 날이 절정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절정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걸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인간을 왜 지으셨냐?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반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참 멋있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천상에서 예, 친히 하나님을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하나님 보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내 뒤만 보고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청의 일부분만 이제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셔서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자, 이런 것들을 총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럼 그 영이 인도를 하세요. 영이 인도하는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거룩함에 자꾸 참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행 연습.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날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 보상을 쌓는 거잖아요. 보상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찍혀요. 그래서 가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거룩함에 완전함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100% 예수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목표는 그걸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내가 한번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내와 무슨 다툼이 있든지 남편과 무슨 다툼이 있든지 성도들과 무슨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화의 가장 큰 목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자신의 소욕을 하나하나 자꾸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그 일,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밀치면서 달려가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킹제임 성경도 알고 그 안에 많은 교리들도 알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이것과 동시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성화의 과정에 마스터가 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